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닮는 것이요, 그 뜻을 이행하기 위하여 순종하며 더 거룩해지며 더 경건해지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해오면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혼자만의 치장이거나 혼자만의 다름질은 아닙니다. 많은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감싸주고 함께 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담당하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는 차원,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시는 주님, 우리의 잘됨을 위하여 친히 모든 순환을 감수하시는 주님으로서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재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인용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것은 시편 69편을 인용한 것입니다만은 이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러 오셨지만 아무도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것에 대하여 환영하거나 이해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신 주님을 우리 손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저들의 약함을 담당한다 하는 일이 왜 어려우냐 하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한 것을 그래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내가 제공한 것들에 대해 상대방들이 보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등을 돌렸던 것 같이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꼭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뭐라고 놀렸는가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예수님의 답은 뭐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왜 신앙생활이 어려우냐? 그러면 성경이 요구한 신앙생활을 하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죽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는 우리가 빚진 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모든 일이 주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며 우리의 잘되는 것을 그 보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오셔서 주님이 얼마나 옳으신가를 증명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르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을 설명할 때 언제나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구원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옳다는 건 이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은 하나님은 옳고 우리는 틀리다로 하나님의 오르심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어 마땅한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능력 속에 하나님의 오르심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똑똑하다는 게 뭐야? 구구단을 잘 외우고 공부 잘했고 그래서 지위가 높고 무엇 그러면 척 알고 이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둘이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준비하고 상대방이 상대방 준비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거 있고 내가 할 줄 모르는 거 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거를 상대방이 할 줄 모르면 내가 2인분을 준비하는 것 이게 똑똑한 것이지 난 내 거 다 했는데 넌 네 거 못했다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다 이건 똑똑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르심은 예수님은 흠없고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지어 죽어 마땅하고 이 구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오르심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이요 신적인 오르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오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난 틀리지 않았다. 난 맞았다. 너는 틀렸다. 너는 못났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관한 이 순환의 묘사야말로 우리가 음미할 만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자신이 지은 무슨 잘못에 대한 대가도 아니요 빚진 것을 갚으러 오신 것도 아니요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한 겁니다. 이걸 담당하는 동안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는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의 죄로 그러는 줄 알았죠.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묵묵히 당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오셨거든요. 불평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원통해하시지 않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분이 져야 할 짐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겁니다. 짐을 얼마나 잘 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면 선생님이 꾸중을 하죠. 반 전체를 놓고 꾸중을 합니다. 이런 꾸중 들은 적 있죠. 기합이 빠져갖고 학생들이 결석을 많이 하고 지각을 많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결석들을 하느냐고 누구한테 꾸중을 해요? 출석한 학생한테 하잖아요. 결석한 학생 따로 모아다 꾸중을 하는 게 아니라 출석한 학생 보고 왜 결석을 이렇게 많이 하고 꾸중을 하는 법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교회의 전체를 볼 때 어디가 약하면 그 부분을 맡은 자들 보고 왜 못했느냐 하지 않고 교회 전체를 꾸중을 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남, 신앙의 뛰어남, 신앙의 깊음, 신앙의 강함은 함께 있는 곳에서 자기의 강함과 자기의 깊음이 그 약점들을 얼마나 잘 메꾸느냐에 있지 나는 내일 다 했고 너는 내일 못했다를 비교하는 데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짐을 지는 것이 그가 남보다 더 알고 더 강해진 이유입니다. 그의 강함과 그의 믿음에 대한 깊이와 높음은 그 짐을 견디게 하기 위한 조건이지 남다르다는 증명을 위한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에게 예로 들면서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신앙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이 이런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이 그것을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며 뒤에 보면 나온 바와 같이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을 것이, 땅의 모래가 아니죠, 바다의 모래 같을 겁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아브라함을 꺼내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가나안 땅 모든 땅을 다 아브라함 주고 저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다 아브라함 주고 저들을 다 종삼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기업을 손톱만큼도 얻지 못합니다. 그는 나그네로 삽니다.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단 하나 무덤만을 가집니다. 무덤 위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는 거기서 나그네로 삽니다. 의미심장하죠.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하나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복의 근원 삼기 위하여 복준 겁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옴으로써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아브라함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이 가진 복, 아브라함이 가진 구원, 생명을 얻게 하여 저들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와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있으면 나그네가 되지 않고 자기 고향에 있었으면 그가 외롭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게 되기 위하여 그는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외로운 나그네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나그네 길을 걸음으로써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되게 하기 위하여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괴로운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길입니다. 물론 이 시대 가나안 족속이 아브라함의 이 증거 삼는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여 나중에 출애굽 사건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들은 그 축복의 땅에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멸절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죄값을 받은 것이지 1차로는 아브라함을 저들에게 보내어 저들을 치고 저들의 재산을 뺏어 가지게 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보냄을 받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제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 하면 남다른 건강, 남다른 재산, 남다른 지위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를 위하여 일할 거라고. 그럼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있는 아브라함 사건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남다른 것을 줘야죠. 우선 자식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야 이삭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이삭도 밭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는 이 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열심이 있고 내 그 신앙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뭘 달래는 거죠. 자식 공부 잘하고 남편 돈 잘 벌어오고 나도 건강하고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이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거 하라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조건으로 생각하는 최후의 하나까지도 포기하랍니다. 건강, 돈, 지위, 무슨 뭐 어떤 형통함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져야 할 짐거리밖에는 주시는 것 없습니다. 그 짐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어떤 특출한 힘과 방법과 비법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지지고 볶고 사는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시려면 여러분 아셔야 하는 거 하나 있죠. 동창회는 가지 마라. 이거 기억하시죠? 동창회만 갔다 오면 시비잖아요, 여자들이. 누구누구는 뭐 무슨 차 타고 뭐 입고 뭐 여행을 어디 갔다 오고 그 개수작만 늘어갖고 와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돈 주고 재산 주고 권세 주고 누굴 째려보면 일이 탁 되고 이런 것으로 일하는 것은 절대 안 맡기셨고 하나님도 그런 일은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한 영혼을 불러내시는 일에 십자가라는 방법 이외의 방법을 안 쓰시겠다는 겁니다. 묵묵히 맡은 짐을 지라 이겁니다. 그것보다 더 센 신앙은 없습니다. 뭐든지 다 감수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와서 최후의 하나까지 뺏어갑니다. 뭐요? 최후의 자존심.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열국의 아비입니다. 열국, 그러니까 열 나라가 아닙니다. 열은 한글 쓰고 그럼 국은 한문 쓰고 그러는 글자 봤어요? 여러 나라죠, 여러 나라. 열, 나열할 열자. 여러 나라의 아비인데 애는 100살에 이삭 하나 난 것밖에 없어요. 여러 나라의 애비가 될 사람이 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여러 나라의 애비가 돼요? 그래갖고 그 이삭도 바치라는 거예요. 장가도 가기 전에 아직 손주 안 봤을 때.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신앙의 중요한 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해야 되는 일들의 이런 저런 조건이 세상적 조건이 필요한 거라면 그 내용과 목적부터 틀린 거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 뭐죠?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어려운 그 원통스럽고 그 버거운 짐을 지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그것 무지렁이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같이 그거 견디고 있음으로써 한 가정이 지켜지고 한 사람이 살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때 24절 보시면 모세의 예가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있는 것이 그 민족을 위하여 힘쓰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혹 그가 또 바로가 된다면 애굽의 왕이 된다면 얼마나 더 쉽습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왕이라는 지위를 주거나 왕자라는 지위를 주거나 천하 갑도를 삼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시행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강함, 신앙의 깊이가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타나지 않는 한 그의 신앙은 깊은 것도 아니며 강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33절 봅시다. 이 믿음의 위인들의 열전에 핵심이 뭔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전반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어떤 난관을 극복한 얘기고 후자는 후반부는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순교당한 것입니다. 둘을 차이가 없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생활에서 전반부나 후반부의 일이 둘이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랍니다. 어떻게요? 전반부는 이런 것입니다. 주를 믿었기 때문에 주께서 어떤 난관을, 어떤 위기를 극복해 한 얘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얘기입니다. 사자 굴에서 살아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살아납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함을 받거나 풀무불에서 구출을 받은 그것이 신앙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거기서 구출을 받은 것은 져야 할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짐을 져야 할 이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거나 불에 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출해 준 것이지 그 불과 사자의 입에서 살아나온 것이 신앙의 내용이거나 신앙생활의 본 줄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신다. 송편을 먹으면 머리가 빈다. 여기서 꺼내준 것은 여기서 꺼내줘서 그대 사자한테서도 구출받고 불에서도 나왔는데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이 겁나리? 아니요. 이것에서 살린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짐 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짐 지고 가기 위해서. 이 짐은 누가 대신 져주지도 않고 주님이 가볍게도 안 해줘요. 저 수소 든 저 풍선 달아주지 않아요. 그 짐에. 혼자 지고 가야 돼요. 그걸 지게 하려고 사자 입에서 꺼내고 불에서 꺼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놀리냐면 사자의 입에서 살려주고 불에서 꺼냈는데 이 지지고 복농고 해야 되냐 이러고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그거 지게 하려고 그래요. 뒤에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 짐지고 가는 이 일을 상대방이 세상이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채찍질할 수 있고 우리를 희롱할 수 있고 우리를 돌로 칠 수 있고 우리를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이거 이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짐을 놓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으로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이유는 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지 이 짐 이걸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 짐을 못 지니까 우리가 그래서 살려준 것이지 짐을 면케 하는 것이 이 난관에서 극복해 한 것과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뒤에 것은 그래서 세상이 이 짐을 못 지게 하려고 우리는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는 이 짐을 죽으면 죽었지 놓지 않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 후반부입니다. 알아들으셨다. 신앙은 뭡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 주를 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복자로 오시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다 무슨 빛나는 옷을 입고 남이 척보면 놀래는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짐지는 자가 작업복 입고 있어야지 어떻게 왕관을 쓰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사야 53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언급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짐꾼으로 오셨거든요. 짐꾼으로 오시는 이가 옷 잘 입고 흰 양복에 빨간 넥타이 메고 백구두 신고 이렇게 나타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작업복 입고 나타나셨죠. 그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핵심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작업복 입고 해야 되는 일들이지. 그게 영광된 옷을 입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치마 두르고 고무장갑 끼고 오셔야 됩니다. 머리 뒤에 묶고. 또 어떡하고 와요? 매니큐어 칠하고 머리 산발하고 지렁지렁 달고 그러고 와서 김치 만들었으니 먹다 보니까 고춧가루는 하나도 없고 매니큐어만 잔뜩 칠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놈의 김치에. 그러니 그놈의 김치가 맛있을 리가 있네. 먹을 때마다 아세톤으로 지우고 먹어야 되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무엇을 지어야 되는가? 주님이 오신 게 무엇이며 우리 보고 주를 본받으라는 게 무엇인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게 바로 그것 그대로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열매를 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그 열매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한 알에 썩는 밀알. 그 외에는 열매를 맺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방법 이외에 신앙의 길은 없습니다. 그 길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여러분을 호위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증명하고 여러분이 남다른 자랑을 하려고 가면 여러분은 혼자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금방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믿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겠다고 나온 자들이라면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바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나 그가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대상들이 예수님께 보상하지 않았다고요. 감사해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묵묵히 그가 그 길을 걸음으로 우리의 열매를 보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은 이와 같은 시각과 기준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요. 그리고 그 자랑과 그 보람은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 행위에서는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며 주를 닮게 하셨고 그 뒤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지혜롭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짐을 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그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하는 자요, 승리하는 자요,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